창세기 48장 말씀입니다. 1절로 2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함으로 그가 곧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떠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길에 장사했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 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가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어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또 제한적이지만은 대면 예배가 허락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이 모든 것들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권세도 주시지 않은 것을 행사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이 땅 살아가면서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셉은 형제를 화목하게 하는 귀한 정말 소명을 감당했어요.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아들 덕분에 애굽 구경 잘하게 됐죠. 인생 만년이 정말 편해졌어요. 그러나 그는 바로 앞에서 자기 인생을 딱 두 단으로 압축합니다. 내 인생이란 결국 나그네 길이요 험악한 세월이었다는 것입니다. 뭐 나그네 길이 왜 그렇게 험악할 까닭이 뭐가 있길래 그랬을까요? 그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고자 하는 그 뜻을 알고 나서 고난이 해석된 사람이에요. 아, 하나님께서는 나를 야곱으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스라엘로 바꾸시고자 하는데 내가 거기에 순종하지 않은 만큼 험악한 세월을 살았구나. 내 나그네길의 고난과 험악한 시간의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고자 하는 손길에 그냥 온전히 내맡기지 못한 탓이구나. 그렇습니다. 야곱은 갈수록 성숙한 사람이 되어갔고 영적 분별력이 깊어지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는 인생의 끝자락에 왔습니다. 뭐가 중요할까요? 이제 그가 남겨진 일 중에서 뭐가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이제 믿음의 유산, 내가 함께 걸었던 그 하나님을 내 자녀들에게, 자녀 손들에게 알게 하는 것, 하나님을 유업으로 물려주는 것,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신앙의 질서를 세워주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거기에 힘을 쏟는 것이죠. 먼저 1절 2절 다시 읽어볼까요?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며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여러분, 이 일 후란 지금 이미 야곱이 요셉에게 어떻게 장례하라고 다 지시한 이후에요. 이미 1차적으로 내 시신을 이 수습하는 문제는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 일 후에 또 병이 들었다는 전갈이 온 것이죠. 마지막 임종이 정말 실제로 가까웠다는 전갈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요셉은 두 아들을 데리고 찾아간 것이죠. 이제 이 손자들을 할아버지에게 축복하도록 부탁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걸 나름대로 알았기 때문에 두 아들을 데리고 간 것이죠. 그랬더니 야곱이 말이죠, 아들 요셉이 왔다, 두 손자를 데리고 왔다는 전가를 받고는 힘을 내서 침상에 앉았어요. 여러분, 아픈 사람 신방 가보셨습니까? 병원에 많이 찾아가 보셨어요? 대개 이렇게 아프면 안 일어납니다. 아들 딸이 와도 못 일어나요. 손자가 와도 못 일어납니다. 그러나 야곱은 마지막 힘을 내서 그 지팡이에 의지해서 경배를 드렸던 야곱이 이 마지막 순간에 요셉을 보고 힘을 내서 침상에 앉았어요. 누웠다가 일어나 앉았다는 뜻입니다. 누워서 맞으면 안 돼요? 안 되죠. 그는 지금 요셉을 맞는 이 일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냥 누워서 이 일을 진행할 수는 없는 일이에요. 그는 마지막 죽을 힘을 다해서 일어나 앉은 것입니다. 앉아서 뭘 하죠? 3절 4절입니다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란 어떤 분이냐? 약속해 주시는 분이에요. 언약하시는 분입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주시는 분이에요. 이 말씀을 붙드는 것, 그게 신앙임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요셉에게 나는 하나님께 받은 언약이 이 언약이야, 이걸 지금 기억하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루스에서 그 하나님을 만났다. 루스란 베델 아닙니까? 베델은 본인이 하나님을 만나고 붙인 이름이죠. 아,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고 말씀하셨을 뿐 아니라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겠다. 많은 백성들이, 많은 후손들이 지금 태어날 것인데 이 땅, 이 가나안 땅, 이 베델에서 내가 만난 이 땅을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은 이 백성과 땅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간에 펼치기 위해서 땅과 백성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애굽 땅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모든 가족들이 애굽에 와서 살고 있지만, 내 덕분에 윤택한 삶을 살고 있지만, 기근도 피하고 왕의 가축을 돌보는 그런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지만 그러나 애굽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 아니라 가나안이 영원한 땅이야. 이걸 다시 한번 기억시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땅은 애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곳이 아무리 살만한 땅이고 여기가 아무리 풍요롭고 여기 먹을 것이 있고 여기 문화가 있고 여기 모든 것이 있을지라도 여기가 주신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기억시키는 게 지금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땅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5절 6절입니다 시작.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거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왜 야곱이 힘을 내서 의자에 앉아서 이 마지막 말을 하는지 그 이유가 지금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제 떠나기에 앞서서 이 야곱 집안 전체에 장자의 질서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장자권을 상속하고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애굽 땅에 들어와서 꿈이 해석된 사람입니다. 왜 볏단들이 절을 했다고 했나? 왜 어릴 때 저 요셉이 해와 달과 별 열둘이 왜 절을 했다고 했냐? 그게 무슨 뜻이냐? 이게 다 해석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꿈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구원의 그림을 보여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요셉을 구원의 통로로 삼으셨구나. 이걸 알게 된 것이죠. 따라서 당연히 이 야곱 집안 전체가 요셉을 통해서 구원의 통로로 삼아 구원에 이르렀기 때문에 요셉이 의당 마땅히 장자권을 상속해야 한다는 것을 이미 오래전부터 알았던 사람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자신은 이 장자권 상속 때문에 씻지 못할 상처를 입었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이삭이 이 장자권 상속 잘못하는 바람에 평생을 고생했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원래 태중에서 정리가 되었습니다. 원래 리브가에게 다 말씀해 주셨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러나 아버지 이삭은 끝내 자기 고집대로, 자기 편애 방식대로, 자기 식성대로 고기 좋아하니까 고기 잡아와서 사냥해가지고 고기 요리해주는 그 아들이 좋아서 그 아들 장자로 기어이 세우겠다고 하다가 온 집안에 난리가 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쩌면 야곱은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여기 애굽 땅에 들어와서 지난 17년간 살아가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겠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 내가 나이 지금 이 나이 늦은 나이에 들어와서 내가 할 일이 남아있는 게 뭔가 이제.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스라엘 되어서 할 일이란 무엇인가? 그리 집안에 다시 장자권을 상속하고 가는 일이죠.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이 구원의 통로가 돼서 온 가족이 살아나게 되었어요. 마땅히 이 아들이 장자권을 상속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열 아들 불러놓고 오늘 요셉이 르우벤 너보다 먼저 장자야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생각했을 것이고 하나님께 여쭤봤을 것이고 지혜를 구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 결과 요셉의 두 아들을 내 아들로 삼겠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죠. 지금 요셉은 그냥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할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축복받는 것, 그런 기회로 삼고 데리고 왔더니 웬걸 이게 무슨 큰일입니까? 너 그 아들은 이제 내 아들이다.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인 이스라엘의 두 아들이다. 그리고는 지금 뭐래요? 그 아들의 위치는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순서는 보세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왔는데 지금 야곱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될 것이라고 합니다. 르우벤은 첫째 아들이에요. 시므온은 둘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야곱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로 삼겠다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상속법에 따르면 장자는 두 몫입니다. 앞으로 이 자기 자녀들이 지파를 이루어갈 때 요셉에게 두 몫을 배당함으로써 당연히 장자로서의 위치를 확정하겠다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 아닙니까? 그리고 셋째부터는 내 아들이다. 이 말로 봐서는 요셉에게 이 두 아들 이외에 셋째 이후에 아들이 있었거나 앞으로 있게 될 것이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어쨌든 그 아들들은 이 형들의 이름으로 그 몫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하는데 누워서 할 수 있습니까? 마지막 죽을 힘을 다해서 일어나서 이걸 지금 분명히 세워놓고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갈 때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자식들 관계 정리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다 정리해놓고 후척 거두라고 낳은 사이에 애가 여섯 명 있었어요. 그 자녀들에게도 다 그 몫을 주어가지고 멀리 떠나게 했어요. 이삭을 멀리 떠나게 했습니다. 살아있을 때 그 일 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덜컥 죽어가지고 아이들끼리 꼭 재산 분쟁하게 만들지 말고. 자, 7절입니다. 시작.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했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왜 또 이 얘기를 하다 갑자기 또 아내 죽은 라헬 얘기를 하나요? 여러분, 죽을 때가 가까우면은 가장 사랑했던 사람을 생각하는 거 아십니까? 죽을 때 가장 생각나는 것은 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했건 내가 무슨 업적을 쌓건 그게 기억나는 게 아니에요. 죽을 때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라헬 얘기를 하는 거예요. 라헬을 내가 가장 사랑했다. 그리고 너는, 요셉, 너는 내가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자식이야. 라헬의 첫 아들이라고. 그게 넌 내 첫 아들이나 마찬가지야. 내가 그냥 두 몫을 주는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장자로 삼는 것은 감정적인 절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울컥 받쳐서 죽기 전에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나서 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어쩌면 라헬을 이 에브랏에 묻었다고 말하지만 그야말로 자식을 무덤에 묻지 않고 가슴에 묻듯이 이 사랑하는 아내가 가장 먼저 떠나면서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아니 말할 상대조차 없었지만 그는 라헬을 가슴에 묻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지금 이제 임종 직전에 그 라헬이 낳은 첫째 아들 요셉에게 나는 내 어머니 라헬밖에 없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죽을 때 생각나는 것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왜 그 사람 더 사랑하지 못했나? 왜 그 사람 용서하지 못하고 그렇게 미워했나? 왜 그토록 같이 시간을 보내야 할 사람,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축복했어야 될 사람, 왜 내가 그렇게 더 사랑하지 못했나? 그밖에 생각 안 납니다. 내가 죽어봐서 한 얘기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열심히 사랑하면 덜 아쉬울 거 아니에요. 회환이 안 될 것 아닙니까? 후회 안 할 것 아니에요. 후회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진 까닭이에요. 8절, 9절, 10절, 11절까지 쭉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 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자, 성경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요셉의 두 아들을 보고 갑자기 이 아들은 누구냐? 이들은 누구냐? 아니 갑자기 또 왜 한 번 더 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들은 누구냐? 너는 누구냐? 이건 확인하는 절차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인간이라는 존재는 늘 질문받는 존재입니다. 넌 누구냐 도대체? 너는 내 앞에서 어떤 존재냐? 지금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뭐 이거 하러 왔는데 얼마나 고맙겠어요. 저는 이 땅에 살아가는 요셉으로서, 형제들을 다 맞이한 요셉으로서, 가족을 돌보게 된 요셉으로서, 아버지 야곱을 모시게 된 요셉으로서 가장 큰 고민은 뭐였을까요? 이 두 아들의 정체성의 문제 중에 이 큰 문제가 이 문제란 말이에요. 이민 2세들 알죠? 이민 2세는 말이죠, 미국 가면 어떠세요? 미국인도 아니고 한국인도 아니고 가장 큰 갈등을 겪는 것은 이민 1세대가 아니라 이민 2세대들이에요. 이 지금 에브라임과 므낫세,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가나안 땅을 밟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히브리 가족들이 몽땅 몰려왔어요. 나는 히브리인인가 애굽인인가? 그는 어머니 애굽인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색에서 낳은 자녀들입니다. 이 아이들이 히브리인으로 자라야 할 텐데 아스나색에서 애굽인으로 자라는 게 얼마나 요셉으로서는 마음에 걸리는 일이었겠어요. 따라서 지금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는 어쩌면 이 두 아들이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들이 필요했을 것이고, 그는 어쩌면 그런 마음을 품고 아버지에게 데리고 온 것이죠. 그러나 아버지는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뛰어넘는 축복을 준비하고 계신 분입니다. 어쩌면 두 아들들이 히브리인으로서의 축복, 정체성을 찾는 그 시간을 기대했지만 히브리인으로서 거듭나는 시간, 애굽에서 태어났지만은 히브리인으로 거듭나는 시간을 야곱은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스라엘은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된 야곱은 영적 분별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비록 나이 들었지만, 비록 눈은 어두워졌지만 그는 이삭처럼 영적 분별력을 잃지 않았고 흐려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야곱의 차이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늙어 죽을 때까지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지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우리는 깨어있을 수 있는 것이고,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모양은 일그러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더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축복할 사람 축복하고, 그리고 질서를 끝까지 챙겨야 될 사람 챙기고, 정리해 줄 것, 부모가 아니고선 정리할 수 없는 일들을 다 정리하고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은 정리할 줄 아는 버릇이에요. 맨날 이것저것 했다가 뭐 유명한 사람처럼 내가 우물쭈물하다가 이럴 줄 알았다, 죽을 때 유언, 그런 유언 하지 마시고 깨끗하게 정리가 된 삶, 그래야 홀가분하게 나그네 길을 정리할 수 있는 삶,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들이 나와서 지금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입 맞추고 그들을 안고 축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요셉 너도 볼지 못 볼 줄 알았는데 이 손자까지, 내 아들들까지 내가 보다니 이게 웬 축복이냐. 정말 야곱은 단 하나도 이제 여한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두 아들이 축복받는 모습을 보기 전에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던 걸 잠깐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축복을 받았는지. 27장 제가 26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주로 이 땅에서의 축복이 많죠. 그리고 만민들이 너를 섬기기를 원한다 이런 축복을 해주셨죠. 자, 이 이삭이 이 에서인 줄로 착각하고 큰아들이라고 믿고 축복한 이 내용과 그리고 이제 야곱이 그 아들들을 축복하는 것, 자기 아들로 삼은 손자들을 축복하는 것이죠. 이제 야곱은 아들이 열셋 된 겁니다. 요셉은 빠졌어요. 요셉은 아들 이상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죠. 내 아들이지만 내 아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대신 요셉이 낳은 두 아들을 내 아들로 삼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항렬을 올린 거예요. 우리나라에 뭐 몇몇 성은 보면 항렬 엄청 따지지 않습니까? 뭐 구시 집안 보면 회자, 본, 모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근데 어느 날 막 뭐 본시 항렬을 하나 올려버리고 이렇게 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집안이. 아마 용납이 안 되겠죠. 근데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자,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시작.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며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오늘 보니까 지금 요셉이 두 아들에게 이제 마지막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가는데 오른손에다가 이제 장자 므낫세가 아버지의 오른손 축복, 오른손에 이 유대인들은 오른손 완전히 이 뭐라고 오른손 집착증이 있어요. 오른손 집착증. 이 오른손이 권능의 팔이요, 능력의 팔이요, 축복의 팔이요, 안수의 팔이어서 이걸로 해야 돼. 이걸로. 왜냐면 왼손 가지고는 허드렛 일을 하기 때문에 조금 불미스러운 일들 하니까 뭐 오른손으로 이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므낫세에게 오른손에 받기 위해서 차자를 이제 차남을 오른손, 자기 오른손에. 왼손에는 큰아들을 데리고 데려가면은 아버지는 이제 거꾸로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데리고 가니까 갑자기 어떻게 됩니까? 예? 이스라엘이 팔을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이 팔이 잘 바꿔집니까? 지금 죽을 힘도 없는데? 잘 안 되는 행동이란 말이에요. 이게 당연한 행동 아니에요. 이렇게 데리고 가면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정상적인데, 야곱은 이들이 누구냐라고 확인할 때부터 에브라임을 확인한 거예요. 그리고 에브라임을 장자로 삼기 위해서 한 번, 두 번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한테 안 물었을까요? 그동안 쭉 보아오면서 누가 장자권을 상속해야 할 아들인지를 깊이 깊이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자, 르우벤은 스모 빌라 때문에 탈락했어요. 예? 시몬과 레위는 그 세겜 학살 사건 때문에 탈락했어요. 유다는 지금 오고 가면서 이쪽에 그 맏아들 노릇을 잘 하고 있긴 해요. 그러나 온 이 집안의 장자권은 어디로 가야 하느냐? 요셉을 두 배 축복하려면 누구한테 첫 아들 장자권을 물려줘야 되느냐? 이게 항상 야곱의 큰 숙제요.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지 마지막 순간에 확인하고 나서 에브라임을 이렇게 맞은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이 힘든 자세란 말이에요. 그냥 나오는 자세가 아니에요. 그리고는 이제 축복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축복은 요셉을 위한 축복이에요. 15절, 1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건 너무 정말 놀라운 축복이에요. 근데 먼저 요셉을 위해서 이 두 아들을 축복하는데 요셉에게 두 몫을 주기 위해서 축복하는 것이죠. 장자권을 상속하기 위해서. 근데 지금 그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걸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하나님은 누군가요? 지금 야곱이 평생 140년간 경험한 130년간 경험한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내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섬기다라고 하는 게 이게 번역이 마땅치가 않아. 그래서 내가 이걸 여러분들 앞에 오늘 그냥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할까 말까 고민 어제 밤새 하다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로 결심을 했어요. 이 섬기다는 데 쓰인 단어는 이것도 히브리어로 말할 건가 말 건가를 깊이 깊이 고민하다가 말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이거는 할라크라는 단어인데 영어 성경을 보면 전부 다 워크로 번역을 했어요. 영어 성경은 전부 예외 없이 킹 제임스 버전에서부터 모든 영어 성경들이 다 내가 열몇 가지를 찾으니까 전부 워크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면 쉬워요. 왜냐하면 이 할라크라는 단어는 걷다, 동행하다, 뒤를 쫓다, 이어가다 이런 뜻이에요. 이걸 그냥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내 아버지 이삭이 함께 걸었던 하나님 이렇게 번역하면 뜻이 가장 평범하고도 제대로 된 뜻이란 말이에요. 내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함께 걸었던 동행하셨던 하나님. 그런데 왜 섬기다로 번역을 하냐면 우리말 성경 보면 전부 섬기다, 돌보다, 보살피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건 나중에 뒤에 거다고도 뜻의 문맥을 맞추더라고 번역을 한 것 같은데 이렇게 돌보다 무슨 섬기다라고 해놓으면 왜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존재로 부담을 갖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신앙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는 이 장세계 족장사가 왜 중요하냐?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다 섬겼을 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란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냥 고작 예배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왜 이게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할아버지도 하나님과 함께 걸으셨어요. 아버지도 하나님과 함께 걸었어요. 그렇게 하시던 분이 하나님이고 그래서 지금 야곱은 나의 하나님 그럼 어떤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은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 야곱이 지금까지 죽기까지 경험한 하나님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에요. 이 기르시다는 단어도 이것도 뜻이 좀 못마땅해요. 이거 원래 목축 용어예요. 목축할 때 쓰는 단어, 그 뭡니까? 목축한 건 돌보다 진짜 보살피다죠? 그건 기르다가 맞아요. 그러나 이걸 사람한테 쓰면 양육하다라고 우리가 번역에 쓰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람한테 쓰게 되면 이건 사귀다, 교제하다, 친밀감을 더하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지금 야곱이 평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란 항상 동행하는 분이며 그리고 그분과 날마다 사귀면서 친밀감을 더 가까이 나누어가는 존재라는 것을 안 것이죠. 따라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고 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창세기 27장에 이삭이 저기 야곱을 축복할 때는 만민이 너를 섬긴다 할 때는 이때는 섬기다는 단어가 맞아요. 그때는 아바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아바드는 모든 영어 성경이 serve로 번역을 해요. serve는 섬기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단어도 또한 일하다, 워크와 서브와 같이 쓰이는 단어란 말이에요. 그 섬기는 것은 일을 뜻해요. 그래서 섬김은 일이요, 일은 섬김입니다. 여러분이 뭘 섬기려면 일해야 돼요. 그 일을 정말 진심을 가지고 그 일을 하면은 그 일이 섬김이 돼요. 여러분들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그 일은 정말 진심을 다해서 하면 그 일은 섬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이 출생 때부터 야곱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야곱을 섬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8장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8장 17절을 보면 우리가 이 문제를 오늘 정리를 잘하고 나가야 됩니다. 나가셔야 됩니다. 18장 17을 보면 이렇게 돼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 심판을 앞두고 내가 하려는 것을 내게 숨기겠느냐고 말해요. 왜 안 숨깁니까? 친밀감을 더했기 때문에, 이제는 친구기 때문에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계속 함께 걷고 동행하고 친밀감을 더하면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알게 돼요. 여러분들이 친밀감을 더하고 사랑하는 게 왜 더 중요한지를 알지 않으면 신앙은 병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남편이 돌아올 때 식탁을 차리면서 섬기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오늘 남편을 잘 섬겨야지. 그냥 남편이 제 시간에 귀가하면 가족들하고 함께 식사하려고 식탁을 차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만약 식탁을 섬겨서 남편을 섬겨야지, 이건 식당 종업원이 하는 생각이란 말이에요. 예? 이건 종업원들의 생각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5절을 보면은, 요한복음 15장 15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친구입니까? 종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의 친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종은 뜻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 아버지 뜻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너는 이제 나의 친구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왜 친구 없어도 삽니까? 예수님만으로 족하기 때문에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는 것이지 우리의 섬김을 받으려고 안달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열두 제자를 부르실 때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 나를 좇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할라크하자 그 얘기예요. 같이 걷자는 겁니다. 3년 동안 그래도 뜻을 잘 모르니까 너희들이 왜 나를 섬기지를 못하느냐, 아직도 나를 못 섬기느냐, 이렇게 나무라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내가 이제 너희들하고 더 이상 그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데 아직도 내 뜻을 모르겠느냐, 나는 이제 곧 떠날 터인데,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하신 거란 말이에요. 11절에 그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입니까?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 이것도 못마땅해. 오늘 내가 번역을 자꾸 문제 삼아 죄송한데,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이게 원래 직역을 하면, 원문에 아주 충실하게 번역을 하면 모든 악에서 나를 구속하신, 모든 악에서 나를 구원하신 이런 뜻이에요. 이걸 환난에서 건졌다고 번역을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환난이 올 때마다 시험에 빠진단 말이에요. 왜 나를 환난에서 안 건져주나? 왜 나를 고난에서 안 건져주나? 왜 아버지라면서 나를 환난과 고난을 자꾸 이렇게 주시나? 이 갈등이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악에서 건진다는 뜻이에요. 이게 정확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이유예요. 우리를 유혹에서 건져주시옵고 우리를 모든 악에서 구하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은 환난에서 건져주는 것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환난에 빠졌건 고난에 있건 어떤 어려움이 있건 간에 우리를 악으로 치닫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악에서 보전하는 것이 아버지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친밀감의 표현이에요. 그게 친구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친구가 되면은 환난에 안 빠지는 게 아니라,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환난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악한 길로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늘 야곱은 정확히 죽음을 문턱에 두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들들에게, 그 손자에게 그 하나님을 지금 전수하고 가는 것이 그 일생일대 가장 큰 일이란 말이에요. 너희들도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 하나님과 같이 걸어야 한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를 가르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주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선한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절대로 선한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인간만 사귀어보십시오. 악한 길을 가게 돼 있어요. 좋은 친구란 어떤 친구입니까? 하나님 따라가는 친구가 좋은 친구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따라가는 선한 친구들끼리 모인 공동체를 뭐라 그래요?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교회란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기로 결정한 사람들.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만이 내가 내 인생의 전부를 드릴 만한 가치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란 말이에요. 거기 모여서 무슨 사업을 같이 하고 무슨 예? 네트워크를 만들고 우리끼리 뭐 으쌰으쌰 하자는 게 아니라 그건 그 다음 일이고. 그래서 섬김이라는 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고 섬기면 섬기는 게 아니라 남을 상처를 반드시 주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아는 일, 하나님과 함께 걷자고 하나님 우리를 초청하신 이유가 뭐예요? 너 나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좀 같이 알으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좋은 아버지는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아버지란 말이에요. 따라서 그 아들에게 시간을 많이 내는 아버지가 왜 가장 좋은 아버지가 안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란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 알게 되면 하나님 믿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너무 기쁜 간증을 듣고 이걸 지금 두 번째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이 교회 언제 두 번째, 2년 됐어요. 모태신앙인입니다. 정말 성경에 눈물이 가득 젖은 성경을 물려받았어요. 근데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여기 와서 성경 읽을 뿐인데, 설교 말씀 좀 들었을 뿐인데, 아이, 목사님,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쉬운 줄 몰랐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사는 게 이렇게 쉬운 줄 몰랐습니다. 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올해 비즈니스는 올스톱입니다. 근데 돈을 가장 많이 벌었을 때보다 올해 저는 더 평안합니다. 여러분, 이게 간증이지. 무슨, 뭐가 다른 간증이 있어요? 신앙생활하는 간증이 이런 간증 말고 무슨 간증을 더 듣기 원하십니까? 병 나은 거? 부도 막은 거? 암세포가 싹 사라진 거? 그래도 죽어요. 또 죽어요.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이 아니라 나를 악에서 구속하신, 악에서 빠지지 않도록 악에다 내버려 두지 않으신 그 하나님. 야곱이 얼마나 악할 뻔한 사람이에요. 악하려면 누구보다도 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 악에 내버려 두지 않고 그를 악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 그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와 같은 존재를 말해요. 여호와의 이 메신저란 곧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곧 하나님이죠. 그 메신저들이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리고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일컬어지게 해주십시오. 네? 그리고 이 세상에서 후손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야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믿는 게 어렵습니까? 힘드십니까? 아까 말처럼 세상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 나와서 더 힘드니까 안 오려고 하는 거죠. 단지 말씀을 먹고 기뻐하고 축복하는데 누가 안 오겠어요? 우리가 만나서 서로 하나님의 한 자녀 되었음을 확인하고 형제 자매임을 확인하고 서로 축복할 뿐인데 뭐가 힘들어요? 그 하나님을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강도요 절도요 조심하라고 한 것입니다. 너희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가 있고 멍에를 더 가볍게 할 수 있는데 왜 멍에를 더 어렵게 만드느냐? 예수님이 요새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해서 야, 전문가가 두 종류가 있다. 진짜 전문가는 쉽게 말해, 쉽게 가르쳐. 얼치기 전문가는 어렵게 말해, 어렵게 가르쳐. 배우면 배울수록 힘들어.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게 만들겠습니까? 쉽게 만들겠습니까? 신앙이 어려운 길입니까? 쉬운 길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가장 쉬운 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게 이 말씀을 아는 길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길이요, 그분께 순종하는 길이요 믿음으로 사는 걸음임을 반드시 확인하고 걸어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여기 사역하지 말라 그런 거란 말이에요. 교회 와서 사역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일하는 곳 아닙니다. 신앙은 삶으로 충분합니다. 섬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출생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그저 우리를 섬겨 주실 뿐입니다. 그 얘기가 이해가 되세요? 섬긴다는 생각조차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교회를 섬길 수가 없어요. 교회가 될 수 있을 뿐이고 이룰 수 있을 뿐이지. 서로 조금씩 뭐 서로 뭐 관심을 가지는 게 무슨 대단한 섬김이라고 섬김 합니까? 저도 여러분들 뭐 섬겨달라고 안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나보고 섬겨달라고 생각도 하지 말란 말이에요. 피차 기뻐하죠. 아버지를 기뻐하는 걸로 축하합니다. 17절 이하를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며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면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하나님은 야곱을 에서보다 앞세웠더라. 왜요? 야곱이 더 큰 자에서? 아니요, 훨씬 부족한 동생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에서를 좋아하지 야곱을 안 좋아합니다. 세상은 에서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 뭐 이게 꿈에 뭐 꿈 같은 자식이지 이 빌빌하는 애들 안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들어 큰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작은 자를 들어 큰 자로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뭐 자신의 상처 때문에 그랬을까? 아니요, 그도 묻고 또 물었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뭡니까?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지만 이 에브라임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우리가 예언서 전체를 통해서 보면 에브라임이 곧 이스라엘이요, 에브라임이 동격으로 쓰이거나 동요로 쓰이는 게 많아요. 에브라임이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서 31장 9절 한번 찾아 읽어볼게요. 31장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에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고 회복시킬 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호세아서를 보면 호세아서 5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에브라임과 이스라엘이 엇갈려가며 쓰는 것을 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읽을 때 나중에 선지서나 연설 쭉 읽을 때 보면 에브라임이 에브라임 지파를 말하는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왜냐하면 나중에 남북으로 갈릴 때 에브라임 지파가 북이스라엘에 속했기 때문에 그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에브라임 지파로서의 이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것인지를 눈여겨보고 문맥상 판단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만큼 에브라임은 중요한 이름이 되는 거예요. 자, 21절 22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그리고 이스라엘은 요셉에게도 축복합니다. 아니 지금 가나안 돌아가지도 않았는데 거기 세겜 땅을 더 많이 주었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세겜 땅이 뭐 어딘데 지금 이게 애굽에 어디 숙 여기 앉아가지고 고센 땅에서 어디 세겜 땅을 지금 주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의 지금 영적인 능력은 먼 훗날을 내다보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란 놀랍게도 뭡니까? 보이지 않는 증거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한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고 마칩시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도를 이뤄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란 말입니다. 지금 이 세겜 땅은 지금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나 그는 옛날에 세겜 땅에 점을 찍었어요. 제일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땅을 산 곳입니다. 거기다 그걸 내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아모리인들하고 싸움도 한 거 아닙니다. 지금 전쟁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손에 빼앗아서 내가 주리라. 결국은 이 이스라엘의 모든 가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손을 엇받고 축복하는 것이 야곱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나는 안다. 나도 안다. 누가 장자고 차자인지. 그러나 하나님의 영적 질서는 너희들이 아는 것과 다르다. 여러분 손을 엇받고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지금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단 하나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손을 엇받고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유대인들보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이렇게 누리는 거예요. 손을 엇받고 축복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세상이 보기에 이 사람이 훨씬 나아 보이더라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연약한 사람을 손을 엇받고 축복하는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죽은 자가 살아나기를 원하고 상심하고 낙심해서 일어날 기력조차 이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손을 엇받고 축복하는 인생 되게 하셨사오니 우리도 누군가를 그렇게 축복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는 자격 없습니다. 우리는 야곱보다도 못한 존재예요.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너희를 왕같은 조선장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축복하셔서 놀랍게도 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고 이 거친 세상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셨사오니 빛과 소금 같은 존재가 되게 하셨사오니 죽음 넘어서의 삶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죽음에 사로잡혀 있는 이 땅 가운데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엇받고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엇받고 축복해 주셨기에 손을 엇받고 축복해 주셨기에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풀려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건져주셨사오니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이 어둠의 시대를 뚫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놀라운 이 영적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난과 고난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다만 악에서 빠지지 않게 저희들을 구속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손을 엇받고 축복해 주셨사오니 우리도 세상이 보는 기준을 따라 축복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 질서를 따라 축복하는 손을 엇받고 축복할 수 있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